한 주간 뉴스의 핵심을 키워드로 뽑아서 정리하는 뉴스 속속. 오늘도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키워드 국회의원 특권,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소식을 첫 번째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당선인 워크숍을 가졌거든요.
네.
그때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일종의 결의안을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특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통상적으로 좀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회기 중 골프 금지, 뭐 회의 중 고성 금지, 회의 중 자리 이탈 금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네. 예, 그리고 임기 중 신규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구입할 때는 당과 사전 협의한다. 그리고 주식 신규 투자라든가 코인 보유 금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의원 생활 중 보좌관과 당직자, 기자에게 경호 사용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에 부당 요구하지 않기, 국내선 항공편을 탈 때 이코노미석 이용하기, 공항 의전석 이용하지 않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가장 강조한 내용은요. 회기 중 골프를 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오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차단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골프를 치는 국회의원이 많으면 이걸 1순위로 강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많이 누리긴 누리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의 다짐 형태로 발표하는 건 좋은데 사실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많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연간 1억 5,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비는 저는 뭐 특권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업무상 이용하는 뭐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 항공요금, 입법 정책 개발 개발을 위한 그 정책 자료 발간비,
네.
그리고 발송료 등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근데 이건 조금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나. 특히 차량 유지비라든가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때마다 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썼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국회의원은 매달 110만 원의 의원 차량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요.
네.
그와는 또 별개로 월 35만 8천 원씩 의원 차량 유지비도 지급이 됩니다. 또 의원에게 공무 수행 출장비도 지원이 되는데 연평균 737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출장을 가면 공무수행 출장비 한도 내에서 비행기와 철도 비용, 주유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사실 열심히 뛰어다녀라 여기저기
그렇죠.
민심을 들어다녀라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유류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근데 이것과 별개로 또 의원 차량 유지비도 지급이 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 이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현지에 도착하면 뭐 제외 공간에서 영접해서 현안 브리핑 받을 수 있고
네.
공식 일정 주선 받고 교통 편의 등을 지원 받거든요. 또 공항이라든가 항구에서 출입국 할 때는 별도의 검사장과 경로를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 일단 기본이고요. 철도 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이 되고 차량 이용 시에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 제대로 하면서
네.
이런 거 이용하면 아마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만 누리니까
네, 네.
그렇게 누리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특권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든가 표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이 있고
네.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주는 거는 국민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무게감을 갖고 의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의 다짐이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게 다른 정당으로까지 확산될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관광성 외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관광성 외유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고 절차 없이 경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매번 이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도 이건 개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잔여금을 반납 파는 그걸 의무화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외유 기록 보고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비즈니스석이라든가 출국 시 귀빈실 이용하는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항상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건 네. 다른 문제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개혁, 의회개혁 하면 늘 나오던 말이긴 한데 지지율 떨어졌을 때 반짝 내걸고 또 흐지부지되고 이게 반복이 그렇죠. 되었던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봐야겠습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 밥상이 불안하다. 이번에 다룰 소식은 정말 좀 심각하게 우리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 톱5 치킨 프랜차이즈 국내 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 제품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각종 이제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치킨만 오른 건 아니고요. 커피 원두, 카카오도 글로벌 이상 기온으로 이제 주산지 작황이 나빠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왜 이러느냐?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기후
네.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각가지 이제 그 기후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가공식품까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공식품 가격까지 인상이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기후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했을 때 품목 한두 개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가 이제 우리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밥상이 불안하다로 키워드를 잡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지구온난화, 뭐 이상기온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인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도 뜨거워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작물 생산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상기후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입니다.
아까 커피 원두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원두 가격 실제로 얼마 안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비교적 좀 가격이 싼
네.
로부스타 커피가 지난 12일 톤당 3,948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주 생산지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인데 엘니뇨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품종으로 평가받는 아라비카 커피 가격도 굉장히
네.
좀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두 품종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아라비카 커피 생산국이 브라질인데
네.
여기도 악취온도 때문에 가격 인상 원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코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비슷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기후변화는 이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었어요.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네.
사과값이 폭등한 가장 큰 요인도 결국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 봄철 개화 시기에 뭐 냉해,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병충해 이런 게 겹쳐가지고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30%나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사과 가격이 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100% 올리브유를 내세웠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0월부터 해바라기 유를 절반가량 섞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리브유 가격이 또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96년부터 2021년 121개 나라의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하고요. 날씨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2035년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최대 3.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라든가 우리 생활 밥상들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평소엔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맞습니다.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외식 가격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 저감책이라든가 아니면 품종 개발 등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네.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요 지금 쌀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농산물이 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정부 당국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네. 수입 만능 위주의 좀 사고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아, 조금은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의 물가만 떨어뜨린다, 가격만 떨어뜨린다 이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도 좀 고민해봐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키워드 선거 쓰레기 줄입시다. 이번에 전해줄 소식은 어떤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11일 새벽부터 후보자와 정당 현수막이 이제 막 떼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참 진짜 매번 지적되는
현수막이 거예요. 대표적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소각시 유해 물질까지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양이?
현수막을 비롯해서 네.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책자, 전단, 종이 그렇죠. 공보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억 2천만 장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특히 종이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하더라도 질 낮은 종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코팅이 된 종이가 네, 그쵸, 많기 그쵸.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팅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 잉크가 진하게 들어간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홍보물로 총 13,820톤의 종이가 사용이 됐거든요. 종이 1톤 만드는데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선거 한번 치르는데 23만 5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거 공보물 이렇게 요새는 사실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종이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과도한 현수막 처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초에 네. 네. 읍면, 동당, 정당 현수막을 두 개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해도 네. 이번에 200만 장 넘는 양이 배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지금 환경 오염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폐현수막을 재설용 모래주머니로 만들거나 환경정비용 마대로 사용하는 재활용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찍힌 선거용 현수막의 특징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선거 현수막 재활용 비율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많은 양이 그대로 소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예산 15억을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요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재활용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들이 요청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문을 할 때부터 후보자 얼굴, 이름 등이 들어간 선거 펼침막은 제품에 넣지 말아달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환경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2022년 대선에서는 1,110톤, 2020년 총선에서는 1,73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률은 20%대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때요?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선거를 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 현수막이라든가 벽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그러니까요.
넘고
네.
선거 홍보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수막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네. 온라인 홍보 확대 등을 통해서 선거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거 운동을 온라인으로 아예 전환을 해서 펼침막 자체를 걸지 않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일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거나 좀 소규모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는 종이 공보물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네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쵸.
그 외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좀 시급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현수막도 현수막인데 사실 전화, 문자 공해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서울 유권자인데 전국에서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 방법이 과연 이런 것밖에 없는지 좀
맞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속 민동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